라 아멘. 이 잠언서 31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여인, 오늘 마더스 데이를 맞이해서 무엇이 아름다운 여인인가 한번 같이 상고해 보겠습니다. 무엇이 아름다운 여인입니까? 아름답다라는 말의 그 평가 기준은 사람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랑은 항상 눈의 즐거움과 함께 시작된다. 그 눈은 처음에 아름다움에 의한 매력에 사로잡히지 않고서는 사랑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의 육체의 아름다움은 눈의 즐거움으로부터 시작하고 상대방이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을 만큼의 육체적인 매력이 있을 때에만 아름답고, 비로소 우리로 하여금 사랑에 빠지게 만든다라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정의는 세상의 아름다움, 또 세상에서 말하는 에로스와 필레오의 개념의 사랑에서는 답입니다. 옳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건적인 사랑이고, 상대방이 내 눈에 들었을 때 아름답고, 그리고 내가 그를 사랑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육체의 눈으로만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는 두 기능이 있어요. 영적인 기능이 있고 육신의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들었을 때 그것은 머터리얼, 물질뿐이었습니다. 그 물질에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으시니 그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해서 물질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생기를 통해서 영과 육이 합하여져서 하나의 전인격적인 온전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의 구조, 특별히 뇌의 구조를 보면 얼마나 신비로운지 몰라요. 뇌그 자체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몸이 함께 역할을 하도록 뇌로부터 그 물질로부터 영혼이 나오고 정신이 나와요. 이처럼 인간은 육신적인 측면이 있고 또 영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측면은 영혼의 자질, 인격의 자질들에 의하여 움직이고 이 영적인 측면이 육신을 조정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무엇인가를 판단할 때, 참으로 아름답다고 판단할 때, 이 영적인 면에서부터 인식이 돼야 돼요. 영의 눈으로, 정신의 눈으로, 인격의 눈으로 아름답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혼의 눈으로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어머니라는 거예요. 어머니라는 존재는 육신적인 눈으로 결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라는 것은 정말 그 인간의 어떠한 기준으로도 판단 불가능합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 자식을 위한 그 사랑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처럼 무조건적이고 자식을 위한 사랑을 하기 때문에 희생적인 사랑을 하기 때문에 아가페의 사랑을 하기 때문에 어머니는 아름답고 그 사랑은 끝이 없고 그 깊이가 그 이루 헤아릴 수 없이 깊습니다. 그리스의 신전에는 음악의 신인 뮤즈들이 합창을 했다고 합니다. 카드모스 왕자와 하모니의 결혼식이 이루어질 때이 뮤즈의 신들이 노래를 했는데 그 노래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그 결혼식에 참석했던 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거의 인간과 비슷해요. 여러 신들이 이구동성으로 만장일치를 이루어서 오늘 뮤즈의 신들이 부른 그 노래의 후렴구를 채택합시다. 그래서 신전에 놓고 모든 행사 때마다 이 후렴구를 부릅시다. 해서 그 부른 노래가 다음과 같습니다. 오직 아름다운 것만이 사랑받고 아름답지 아니한 것은 사랑받지 못하느니라. 오직 아름다운 것만이 사랑받고 아름답지 아니한 것은 사랑받지 못하느니라. 이것의 말을 거꾸로 해석하면 사랑받는 것이 아름답다. 내가 주체가 되어서 이 개념을 이해하게 되면 결국은 나로 하여금 사랑에 빠뜨리게 하는 그것이 아름답다. 이 개념이 호머 시대 BC 8세기에서 7세기에서는 이렇게 변질을 지었다고 합니다. 아름다움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찬미를 불러일으키며 눈길을 사로잡는 모든 것들이다. 아름답다는 말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찬미를 불러일으키며 눈길을 사로잡는 모든 것들, 그것이 아름답다. 이와 같은 정의로 아름다움을 평가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으로 하여금, 저로 하여금, 우리 모두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것, 사랑하게 하는 것, 그립게 하는 것, 언제나 위해주고 싶고 언제나 불러보고 싶고 언제나 그 품에 안기고 싶은 것, 그것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야말로 우리를 사랑하게 만들고 우리를 사랑하게 빠지는,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그야말로 위대한 여인입니다. 그 관점에서 최고의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육신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얼마나 섹시하냐, 얼마나 날씬하냐, 그런 것이 판단 기준이겠지만, 그러나 영의 눈으로 봤을 때 내 어머니는 그 누구보다도 비교 위에 있는 아름다운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에는 69명의 왕이 통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국민들의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는 왕은 오직 3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66명은 국민들의 비난을 받고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 3명은 누군가? 그 공통점이 무엇인가? 그 3명의 왕들은 친어머니의 손에서 양육되었다고 합니다. 친어머니의 손에서 어머니의 자식을 위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자식만을 위한,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그 어머니가 신앙이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아들을 위해서 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 놀라운 신앙의 사랑을 받고 자란 그 왕은 백성들을 사랑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자녀를 변화시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자녀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66명의 왕은 보모들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어머니의 사랑을 모르고 자랐어요. 그래서 참된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국민들을 사랑하는 왕이 되지 못해서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도 너무나 많은 그 부모들이, 어머니와 아버지들이 자녀를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점점점 사랑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의 그 환경이 어쩔 수 없이 맞벌이 부부를 하게 되어 있고, 두 부부가 생활 전선에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자녀들을 제대로 키우고 사랑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 프리스쿨에 보내고 또 어떤 사람의 손에 맡겨서 대신 양육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의 많은 10대의 청소년들이 그 어머니의 참된 사랑을 알지 못해서 비행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시실리아 섬에 한 고아원에, 영아원에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없습니다. 너무나 아이들이 많아서 그 아이들을 돌보아줄 보모들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영아들은 24시간 혼자 침대에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 다 잘못된 길로 나아갔습니다. 정말 필요로 하는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이 자녀들은 나중에 정상적인 삶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처럼 어머니의 사랑,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고귀한 사랑입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 가운데 더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머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잠언서 31장 30절에서 31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스트로크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부모의 자녀를 사랑하는 혈육의 사랑, 이 사랑은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고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한 단계 더 올라가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어머니, 하나님을 알고 그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인 줄 알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어머니야말로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어머니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여러분의 자녀를 잘되게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어머니, 그리고 그 희생의 사랑으로 자녀를 위해서 한없이 사랑하고, 또 여러분의 부모를 위해서 여러분이 또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그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어머니, 아름다운 여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누가 아름다운 여인인가?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여인이 아름답습니다. 이것은 룻기서 1장 16절인데요. 이 룻은 현대의 그 현숙한 여인의 노을 모델입니다. 성경에서 룻만큼 현숙한 여인이 없어요. 이 룻은 정말 어려운 그 인생의 위기 속에서, 고난 속에서 그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믿음으로 그 가정을 일으켜 세우고 홀로든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했던 누가 봐도 착하고 현숙한 여인이었어요. 나오미가 이 누세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의 남편과 함께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그 가뭄을 피해서 피난을 갔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재난이 임해가지고 남편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제 시어머니 이 나오미도 늙었습니다.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슬픈 목소리로 두 며느리를 모아놓고 말합니다. 자, 나의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너희들의 남편도 세상을 떠났다. 너희들은 청춘이 아직 젊은데 나와 함께 아무런 남편도 없이, 여기 보면 남편도 없이 살 수 없지 않느냐라고 시어머니가 설득합니다. 그러니 너희의 조상 모압에게로 가라. 그리고 너희의 신들에게로 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며느리 오르바가 울면서 어머니 슬프지만 저는 저희 어머니에게 가겠습니다 하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둘째 며느리 룻이 남았습니다. 그 룻이 말합니다. 나오미가 자 너도 떠나라. 어찌하여 너는 나와 함께 너의 청춘을 아무런 소망도 없이 보내려고 하느냐. 어서 가거라. 그때 룻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합니다. 어머니 저로 하여금 어머니를 떠나지 말게 하시옵소서.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룻기 1장 16절을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사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룻은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이 섬기면서, 나오미를 봉양하면서 깨달은 것이 시어머니가 섬기는 이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자기들의 그 모압의 가짜 신을 섬기다가 이 나오미의 가정에 시집을 와가지고 그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대로 섬기는데 성령의 감화를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고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고 그 하나님은 자기들의 가짜 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룻이 말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내 몸이 죽기 전에는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고 어머니를 내가 봉양하겠나이다. 나는 어머니의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는 영생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영생을 어드바이스 해줘야 돼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칭찬받고 자녀를 칭찬하고 자녀를 잘 키우고 그래 좋다 옳다 우리 자녀가 잘하다 그러다 자녀가 지옥에 가면은요 최악의 어머니예요. 최고의 어머니는 이 룻처럼 영생을 택해야 돼요. 고난과 환난 속에서 비록 내 혼자 내 부모를 내가 모셔야 되고 남편 없이 괴롭게 살아야 되지만 그 길이 영생을 얻는 길이고 그것이 내 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면 나는 그 길을 택하겠습니다. 루처럼 영원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관점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찾고 권면하고 영생의 확신을 갖게 해야 돼요. 이 룻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한 현숙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룻에게는 떨어질 수 없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있어요. 나오미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뭘 먹고 살아야 됩니까? 룻이 열심히 밭에 나가서 곡식을 주워다가 이삭을 주워다가 그것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는 오늘은 어디를 갔다 왔느냐, 어느 사람들하고 어울렸느냐 자꾸 묻습니다. 그리고 어드바이스를 줍니다. 예, 오늘은 보아스의 집에 밭에 갔는데 거기에 많은 그 곡식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소리를 듣고 보아스는 좋은 사람이고 우리 가족과 연관이 있는 사람이므로 너는 반드시 거기만 갔으면 좋겠다. 다른 데 가지 말고 거기만 가라. 그래서 이 며느리를 자꾸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해줘요. 그리고 이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말을 그대로 따라서 보아스의 들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그 줍는 모습을 보아스가 보니까 아리따운 그 젊은 과부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워다가 그것을 홀로 있는 시어머니, 자기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족속도 다른 시어머니를 혼자 모신다는 그 말을 들으면서 막 감동이 되어지죠. 이야, 저렇게 현숙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어느 날 어머니가, 자, 보아스는 우리 기업을 물을 자이니 타작마당에 오늘 밤에 내가 들어가라. 몸을 예쁘게 단장하고 타작마당에서 보아스가 혼자 잠들 때 그 발밑에 이불을 덮고 너도 자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 어머니가 잘 어드바이스를 줍니다. 그렇게 해서 며느리가 이 룻이 그렇게 해가지고 마침내 보아스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자녀를 낳게 되는데 누구를 낳았느냐? 오벳을 낳았습니다. 와, 이 룻이 보아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으니라. 다윗의 그 족보를 만들기 위해서 룻을 거기에 넣었어요. 다윗의 족보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것도 다윗의 바로 아버지의 아버지, 다윗의 할아버지라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나인에서 오는 예수의 그 족보상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룻은 족보상으로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이렇게 어머니의 어드바이스를 듣다 보니까 룻이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오미와 같은 어머니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영적인 멘터가 되어야 됩니다. 어머니만큼 자녀를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어머니만큼 자녀에게 진실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다른 말은 뭐 잘 안 들어도 어머니가 하는 말은 항상 제 마음에 두고, 저희 어머니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애야, 기도하다 보니까 너 이러이러는 게 보이더라, 조심해라. 또 저한테 훈책하는, 훈계하는 말도 치면 그때는 기분이 나빴지만 제 마음에 담아두고 그것을 고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머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읽으며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으며 살아가는 어머니는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권면할 수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권면이야말로 최고의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은 이 신명기에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자녀를 영적으로 인도할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신앙이 커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 영적으로 앞서가는 사람이 되어야 자녀를 양육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러한 면은, 신앙적인 면은 너무나 약하면서 자녀들과 그냥 세상적으로 울고 웃고 그런 어머니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자녀를 위한 영적인 멘터가 되어야 됩니다. 이 록펠러는 세계에서 최고로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평범했습니다. 일찍 남편을 여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에게 죽어가면서 마지막 열 가지의 유언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내 아버지가 없으니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그래서 록펠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습니다. 두 번째로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잘 섬겨라. 목사를 잘 섬기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느니라. 그래서 또 이 록펠러는 목사님을 존경하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세 번째로 주일 예배를 본교회에서 드려라. 그래서 가능하면 출장 중에도 본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번째로 오른쪽 주머니는 십일조 주머니로 만들어라. 십일조를 바치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느니라. 그래서 이 8살 때부터 교회에 다녔던 이 녹팔려는 열심히 십일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도 그의 어머니가 유언을 남겼는데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링컨도 열심히 십일조를 드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일곱 번째, 저녁에는 잠들기 전에 반성하라. 여덟 번째, 아침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어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열 번째, 예배 시간을 항상 앞에 앉아서 예배 드려라. 이와 같은 열 가지의 그 교훈을 남겼는데 33세에 백만장자가 되었고요, 43세에 최고의 큰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고요, 오늘날 엑슨 모빌 회사 그 정유회사도 이 사람이 세운 스탠다드 그 석유 회사로부터 기초해서 생겨난 회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최고의 부유한 사람의 레벨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 경건한 어머니의 어드바이스가 있었고, 그리고 이 아들은 그 어머니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55세에 록펠러가 갑자기 병에 걸려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당신 1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검진을 받기 위해서 휠체어를 타고 검진실로 들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막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들려서 가만히 보았더니 어느 어머니가, 가난한 어머니가 아픈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 아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발 치료해 주십시오. 그 병원 쪽에서 당신은 돈이 없으니 이 아이를 받을 수가 없어. 그러면서 옥신각신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 록펠러가 이렇게 비서를 향해서 몰래 도와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몰래 그 돈을 지불해주고 그리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비밀로 했습니다. 나중에 록펠러가 보니까 그 아이가 치유를 받고 건강하게 퇴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다고, 인생에 이렇게 행복하는 길이 있다는 걸 처음 깨달았습니다 라고 자서전에 나중에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신기하게도 그분의 병이 나았어요. 그리고 98세를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55세까지 나의 인생의 전반기는 너무나 바쁘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제가 43년 동안 나의 인생은 가장 행복하고 영원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미 50이 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전반기는 다 지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후반기는 행복한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영원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천국을 소망하는 삶, 다른 사람을 돕는 삶.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했는데 그 다른 사람, 타인을 위한 삶,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바로 그와 같은 삶,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영적인 멘토의 역할을 제대로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누가 아름답습니까? 누가 아름다운 여인인가?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여인이 아름답다. 저는 에스더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에스더 4장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것은 유다 민족의 멸망의 위기 앞에서 그 위기의 순간에 에스더라는 여인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민족을 살리는데 내 몸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만이라는 아수르의 왕의 그 나쁜 신하가 모르드개와 그 모르드개의 족속인 유다 민족을 다 죽이도록 그 계략을 짰습니다. 그리고 임금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면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들은 다 죽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이 모르드개가 에스더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지금 왕비일 때 이 날을 위하여 하나님이 너에게 왕비를 삼아주셨는데 네가 아하스로의 왕에게 가서 그 왕의 마음을 돌리지 못한다면 오늘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유다인을 살리고 너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어서 아하스로 왕에게 가서 유다인을 구해달라고 간청하도록 하라. 그때 에스더가 말합니다. 오늘 왕은 지금까지 한 달 동안 나를 부르지 아니했습니다. 그 왕의 규례에 의하면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비가 먼저 가서 왕의 얼굴을 볼 때에 그때는 사형이 선고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부탁합니다. 지금 모든 유다인들이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으로 기도한 다음에 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때 왕이 내 청을 받아주지 아니하고 나를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면서 나아갔는데 그렇게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에스더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에스더가 아하스로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녹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보일 수가 없게 만들었어요. 너무도 아름다운 왕비의 모습에 이 왕은 마음을 다 뺏겼습니다. 그리고 왕비가 하라는 대로 다 합니다. 왕비가 모든 것을 말합니다. 저 악한 하만이 우리 민족 유다인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아니 그런 놈이 어디 있단 말이냐. 그렇게 해서 오히려 하만과 그의 족속이 다 죽임을 당하고 유다인은 노임을 받았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은 가족의 위기 앞에서 내 민족의 위기 앞에서 자기를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가족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 민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담대히 나아간 사람, 그 사람이 아름다운 여인인 것입니다. 이 일제 36년 동안에 이 한국은 정말 그 절망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일제 합병되었을 때 이 조선을 통치하던 왕조는 무너졌고 정치적으로 더 이상 힘이 없게 되었고 그리고 정신적인 지주였던 유교와 불교도 일제 침략에 의해서 백성들에게 금지되어지므로 백성들은 정신적으로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없었고 정치적으로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없었고 착취당하고 빼앗기고 죽임당하고 고난당하고 고민당하고 그야말로 소망이 없었을 때에 그때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와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고 여러분이 간구하는 것마다 그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전파했을 때 그 한국의 어머니들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그 어머니들 의지할 것 없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여 내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선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렇게 강대해 보이던 이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나카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약 30만 명이 일시에 죽음을 당했어요. 그렇게 강대해서 아시아를 다 삼키고 중국을 삼키고 저 베트남까지 삼키려던 그리고 미국의 하와이를 공격하던 이 막강한 군사국가 일본이 하루아침에 쫄딱 망하면서 항복을 했어요. 어떻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여러 가지 그 많은 그 환경들이 그 영향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우리 사랑하는 그 조선인의 그 어머니들의 눈물의 기도 하나님은 들어주셨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어머니는 바로 이렇게 가족의 위기 앞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민족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러면서 그 다른 사람과 함께 협력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사랑하는 청들 여러분, 오늘 저는 리스바라는 여인에 대해서 한마디 더 말씀하고자 합니다. 다윗 왕이 사울 임금을 이어서 왕권을 잡았습니다. 잘 통치해갑니다. 나라가 번성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흉년이 들었습니다. 3년 동안 흉년이 들어가지고 백성들이 피구리 상접합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서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하나님 내 민족이 이렇게 고통받게 하십니까? 왜 흉년을 주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내게 범죄하여서 사울의 범죄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을 주노라. 그래서 그 사울이 무슨 죄를 범했는가 보았더니 여호수아 장군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막강한 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 많은 나라의 막 열 왕들을 다 쳐서 무너뜨리니까 그 중에 기브온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도 죽겠다. 그래서 기브온 백성의 지도자들이 상의를 한 결과 저 여호수아 장군하고 화친을 하자. 우리가 먼 곳에 있는 것처럼 가장을 하자. 그래가지고 헤어진 옷을 입었습니다. 다 떨어진 신발을 심었습니다.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떡이 다 말라 흐트러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를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먼 곳에 있는 백성입니다. 당신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이고 전능한 하나님이고 각 나라마다 전투하는 곳마다 승리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시오. 우리와 화친합시다. 평화조약을 맺었어요. 이 여호수아가 보니까 정말 먼 곳에서 온 사람들 같거든요. 그래서 평화조약을 맺고 내가 너희들을 죽이지 않겠다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가나안 땅 가까운 곳에 있는 기브온 백성이었어요. 그러나 속였든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이 평화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민족을 살려주었습니다. 그 대신 여부스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물 길는 일에 물을 길고 종살이 하는데 그렇게 헌신되어졌어요. 그런데 사울이 임금이 되고 나서 지나친 열심으로 그 기브온 민족은 가나안 족속이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 해가지고 사정없이 쳐서 죽였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그 신뢰를 깨트린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린 하나님 앞에 큰 죄였어요. 그 결과 3년 동안 흉년이 있게 된 건데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민족을 찾아갔습니다. 백성을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너희들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기브온 백성이 말합니다. 사울의 자녀들 가운데 7명을 우리에게 주시오. 그러면 기브온의 높은 언덕에다가 우리가 목매달아 죽이겠습니다. 그래서 7명을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7명이 기브온 언덕에서 목매달아 죽었는데 그 중에 사울의 딸 리스바의 아들이 2명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호가 왜 이렇게 계속해서 사람들이 잊지 못합니까? 자기의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딸과 내 아들이 순식간에 물속에 빠져 죽었을 때, 그 시체도 찾지 못할 때 어머니의 가슴은 미어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생각납니다. 이 리스바가 그러했습니다. 리스바가 자식이 죽은 그 곳에서 그 언덕에서 그 시체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밤에는 짐승이 찾아오지 못하게 하고 낮에는 새들이 오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자식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그 자식을 지키는데 이미 썩어서 백골이 되고 해골이 되었지만 그 시체를 그곳에서 지키면서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까지 6개월 동안 이 어머니의 맺힌 그 고통스러운 그 자녀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녀의 시신을 지키고 있을 때 이 소식이 다윗 임금에게 들렸어요. 그 리스바의 그 고통스러운 어머니의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다윗이 듣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과 그리고 거기에 죽은 7명의 뼈를 모아다가 성대하게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리스바의 한을 풀어주었습니다. 이 리스바에 대한 키플링이라는 사람이 리스바라는 여인을 상상하면서 시를 씌웠습니다. 만일 내가 가장 높은 언덕 위에서 목이 매달려 죽는다면 어머니, 오 나의 어머니,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할 자 누구인지 내가 압니다. 오 어머니, 나의 어머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러분의 부모를 공경하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영적인 멘토가 되는 한없는 사랑을 베푸는 아름다운 여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저희 모두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적인 멘토가 되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총명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어머니, 내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의 부모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저들의 영혼이 찰됨과 같이 범사가 찰되고 육신이 강건하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